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 학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 학살 6주년인 8월 25일 미국은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의 편에 서서 버마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정의와 책임을 추구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로힝야 난민들을 수용한 영내 국가들과 100만 명 가까운 로힝야족에게 쉴 곳과 피난처를 제공한 방글라데시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2017년 8월 군부의 폭력을 피해 방글라데시 등지로 탈출했으며 대부분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영내 다른 나라들을 돕기 위해 2017년 이후 21억 달러가 넘는 지원을 했으며 폭력으로 삶이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주도하는 단일 최대 기부국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얀마의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와 책임 실현에 전념하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포괄적이며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열망에서 미얀마인들과 계속해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어제 중국의 남중국해 내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프라부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내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위반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국방 분야에서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력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영내 평화, 안보, 안정, 번영을 유지하겠다는 약속 등의 기본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헌신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올해로 수교 75주년을 맞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5일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의 사망과 관련한 배후설을 일축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프리고진 씨가 탑승했던 전용기 추락과 관련해 많은 추측들이 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 씨를 살해하도록 명령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이라면서 해당 사안은 사실에 근거해 다뤄질 필요가 있고 확인된 사실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리고진 씨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푸틴 대통령이 앞서 유전자 검사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공식 결과는 준비되는 대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연방항공청은 지난 23일 프리고진 씨가 탑승한 전용기가 추락해 프리고진 씨를 포함한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했다면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가 탑승했던 여객기가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해당 여객기 추락이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는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 미 언론들은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해당 여객기가 기내 폭발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프리고진 씨의 전용기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임명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수장과 크렘린궁에서 가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90년대 초부터 오랫동안 프리고진을 알고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 씨가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 알고 공동의 대의를 위해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업가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는 어려운 운명을 타고난 이였으며 삶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겨냥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스크바에서 200km가량 떨어진 칼루가 지역 상공에서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 방공체계에 의해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25일 미국 등의 요청으로 북한의 유상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2차 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하며 그런 행동들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거액의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해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연방수사국이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함경도는 흐리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 등의 요청으로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엽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안보리 대북 조치에 협조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5일 오후 3시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성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이 북한의 23일 위성발사 시도에 대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국이 이를 검토해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데 미국이 8월 안보리 의장국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 요청을 하고 일정까지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표부는 이번 위성발사 시도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는 북한의 발사가 동북아와 그 너머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무모한 행동을 규탄해야 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북한의 수익 창출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도 별도로 안보리에 북한의 위성발사 대응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 24일 새벽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발사는 평화적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발사에 대응해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규탄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에 대응해 지난 6월 2일 긴급회의를 개최했지만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공식 대응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결의 채택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5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작년 11월 의장 성명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최종 무산됐고 지난 2월 회의에서 또다시 의장 성명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2차 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하며 그런 행동들이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일본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3일 2차 정찰위성을 발사한 뒤 곧바로 실패를 인정하고 10월 재발사를 공언한 데 대해 미국 국방부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실패한 우주발사라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백악관 등 미국 정부가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 see here is another failed space launch. You've heard Indo-PACOM, you've heard the White House
이어 그런 행동들은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조성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공유하고 영내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앞서 지난주 미한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것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더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정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간으로 24일 오전 3시 30분경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발사 약 3시간 뒤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제2차 발사를 단행했지만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히고 오는 10월 다시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월 31일에도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라북도 군산 어청도 서쪽 200km 해상에 추락해 실패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2차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잔해 탐색과 인양 작업을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발사 실패 원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2단 추진 단계에서부터 비정상 비행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미 한이 공조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관련 세부 사항을 분석 중이라며 발사체 파편과 잔해 탐색 그리고 인양 작업도 공조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4일 오전 3시 50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새 발사대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2차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천리마 1형은 백령도와 흑산도, 제주도 서쪽 해상상공을 거쳐 비행했으며 북한은 발사 후 약 2시간 30분 만에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탄착 지점에 잔해 몇 개가 떨어진 것은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부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잔해가 떨어진 지역에 대해선 1단부와 1단과 2단 연결 부위인 페어링은 비교적 북한이 예고한 지역 비슷한 곳에 떨어졌고 2단부는 예고 구역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2일 일본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면서 1단 로켓과 페어링, 2단 로켓의 낙하 지점으로 북한 남서측 서해상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은 천리마 1형의 발사 실패 원인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과 달리 2단 추진 단계에서부터 비정상 비행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비정상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판단하는 근거도 확인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우리 ADD하고 미측 전문가들하고 지금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2단 비행까지 완전하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중간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은 1차 발사 실패 원인을 비상폭발 체계 오류 때문이고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 달리 이번에도 2단 추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북한이 오류를 바로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2차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지난 5월 1차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김정은의 치적으로 과시할 의도가 내재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한일 정상회의와 UFS 연습 등 미한 동맹과 미한일 공조에 대한 대응 의지와 능력 과시를 위해 조기 재발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1차 발사 때와 같이 발사 실패를 조기에 시인한 것은 미한 정보당국의 정보 분석에 의해 발사 실패가 드러나게 될 것을 감안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비판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알고 있다며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자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계속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3시 30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주요 7개국, 즉 G7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국제평화를 위협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8월 24일 실시된 북한의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 구성된 G7 외교장관들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며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록적인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긴장을 격화하는 행동을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하려는 북한의 결의를 입증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아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속하고 강력하며 일치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이사국들의 방해 때문에 반복되는 북한의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안보리가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일이 빈발하는 것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의미 있는 외교에 관여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거듭 제안한 대화 제의를 전제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전용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인권 유린과 학대를 야기하는 것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7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보도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위성발사를 비판하며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위성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또 다른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2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신속하게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날 8월 24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24일 북한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이는 이 같은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의미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의 국제적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는 앞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군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BOA의 관련 서면 논평 요청에 비록 로켓이 발사에 실패해 바다로 추락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공동체의 주요 일원이며 앞으로도 미국 및 기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영내 안정과 평화, 번영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타이완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정찰위성 2차 발사를 규탄하는 각국의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8월 24일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결의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해 설계된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미사일 발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이 지체 없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포기로 이어지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파트너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보장하고 모든 당사자 간의 대화를 독려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이날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위성 우주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위성 발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마리 트레벨리안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부장관은 24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무모한 위성 발사 시도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레빌리안 부장관은요, 영국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 24일 오전 3시 30분쯤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위성발사 실패가 심각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오류와 같은 사소한 결함 탓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10월 3차 발사 성공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2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발사 실패에 대해 로켓이 비행 종단 시스템 오류로 자동 폭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And I think it was everything was going fine and they were about to get into orbit and then their self-destruct system accidentally activated and blew the rocket up.
맥도웰 박사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로켓이 궤도에 진입하려고 할 때 비행 종단 시스템이 실수로 작동해 로켓이 폭발하지 않아야 할 때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마도 매우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간단한 소프트웨어 결함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발사 실패 원인으로 꼽은 비상폭발체계 오류는 비행 종단 시스템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의 1단 로켓과 2단 로켓은 모두 정상 비행했으나 3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 대표도 이번 발사 실패는 하드웨어 문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문제 같은 사소한 결함 때문일 것이라며 지난 5월 1차 발사 때보다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 때는 1단 로켓 분리 이후 2단 엔진에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 추락했지만 이번에는 1에서 3단 로켓 모두 정상 작동했다는 평가입니다.
Whatever the problem was the last time, I would guess something with the ignition of the second stage and the stage separation from the second to the third stage seems to be.
실러 대표는 지난번에는 2단 점화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며 북한은 현재 단 분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2단에서 3단까지의 분리가 완벽하게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물론 1단 분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소한 결함으로 보인다며 항법 장치의 문제로 자폭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러 대표는 그러면서 다음 시도에서는 북한이 매우 성공적일 수 있다며 다만 로켓의 경우 언제든 그냥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도 북한이 3차 위성 발사를 예고한 10월에 성공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발사체의 항로 이탈로 북한이 지상에서 의도적으로 폭파시켰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Now there are some analysis by some experts that suggest that perhaps it wasn't an error in the flight termination system that they may have deliberately terminated.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일부 전문가들은 비행 종단 시스템의 오류가 아닌 로켓 3단 비행의 궤도가 너무 낮아서 북한이 고의로 비행을 종료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끝까지 비행했다면 원하는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이러한 관측은 낙하물이 모두 북한이 일본에 미리 밝힌 위험 설정 구역을 벗어나 떨어졌다는 점에 일부 근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한 비행 방식으로 비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3차 위성 발사가 예정된 10월까지 기존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ut at the moment it doesn't look like it's a problem with the propulsion system. You know, last time there was clearly an issue with the second stage and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현재로서는 추진체 문제인 것 같지는 않다며 지난번에는 분명히 2단 추진체에 문제가 있었고 지난 발사와 이번 발사 사이의 기간에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추진체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은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처리하기에 적당한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도 비행 종단 시스템 오류는 로켓 엔진 결함보다는 고치기가 쉽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실시간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 공방과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한국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25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도쿄 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도쿄 당국과 규제 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 처리수를 24일부터 원전 앞바다에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 처리를 거쳐 방출되는 오염수 처리수는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와 미량이긴 하지만 탄소 1, 4 등의 핵종이 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전력은 25일 해양 방류 후 처음으로 원전 앞 바닷물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엔 약 134만 톤의 오염수가 천여 개의 대형 탱크에 들어있으며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인해 오염수는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염수 처리수 방류가 대체로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방류 기간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구현 차장은 방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토팀을 운영 중이라며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 주시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장은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방류와 처리 과정이 당초 약속했던 내용, 국제적인 기준 이런 거에 비추어서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 그 과정을 앞으로 20년, 30년 끝날 때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팔로우업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라서 정부의 입장은 명시적으로 당연히 그에 대해서 찬성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에 덧붙여서 국제적인 기준이나 과학적 사실 부합하지 않는 방류는 반대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2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게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IAEA와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 대해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다만 수입 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한국 내 양식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이미 2011년부터 양식 수산물에 대해 실시해온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기존 검사에 더해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해 양식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28일부터는 민간기관을 활용해 출하 전 검사를 연말까지 4천 건 이상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치권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 행진을 벌이며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어민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협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민 피해는 수산물이 불안하다는 야당의 괴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서울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를 강조하면서 한국적 전문가가 격주로 일본을 방문해 안전기준에 부합한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고 방류 관련 상세 데이터도 매시간 일본으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오염수 처리소 방류 규탄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핵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과도하게 정쟁화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오염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해 배출하는 데 대해 막연히 불안감을 키우는 방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방출 행위에 대해 비판과 견제 없이 용인하는 행동을 보인 게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핵공학 박사도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보여온 무비판적인 대응을 지적하면서 IAEA 등 국제사회와 일본의 약속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뜻하지 않은 사태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소 해양 방류를 비난하며 이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낸 담화에서 방사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지구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비난은 했지만 한국 사회가 보이는 반응에 비해 약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은 일본을 비난해 왔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만행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받겠다는 얘기는 상투적으로 해왔고요. 최근에 이 한미일 협력구도 강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나토다 혹은 여러 형태의 비난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염수 방류까지 되니까 여기에 덧붙이는 형태로 비난을 하는 거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조 박사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문제가 부각되는 게 북한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미량의 방사성 핵종은 전혀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핵공학과의 캐서린 히글리 교수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자연과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Our environment is already, naturally radioactive.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히글리 교수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면서 오염수에 다량의 방사성 핵종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과학적으로 근거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히글리 교수는 우리 환경은 이미 자연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며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방사성 핵종의 상당수는 이미 자연적인 원인이나 과거 무기 사용으로 인해 낮은 농도로 환경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의 양은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여기에서 비롯되는 나쁜 영향은 관찰될 수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의 양은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의 식수 기준보다도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일본은 사전 처리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입니다. 일본이 내년 3월까지 바다에 흘려보낼 오염수의 양은 31,200톤으로 현재 보관된 오염수의 양을 고려할 때 방류는 약 30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에 북한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비난하며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방사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지구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깨끗한 물이라고 강변하면서 국제사회를 기만우롱하고 있지만 여기에 트리튬,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 스트론튬, 루테늄을 비롯해 극히 위험한 방사성 핵종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수 방류 방침에 대해 자국 주재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순웨이동 부부장이 다루미 히데오 일본 대사를 조치해 일본의 방류 결정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도쿄 정력이 방출한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정화 처리를 거쳐 원전 부진의 저장 탱크에 보관하던 오염수입니다. ALPS 정화 처리를 거치면 세슘 등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 즉 트리튬은 거를 수 없고 탄소 14 등의 핵종도 미량 잔류합니다. 히글리 교수는 위험의 정도는 특정 방사성 핵종이 아니라 그 양에 따라 달라진다며 얼마나 많은 양이 방출되고 있으며 그 농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risk is dependent on how much, not so much what particular.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 방사성 핵종의 양과 농도는 국제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대중과 환경에 대한 위험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연구했던 국제환경과학 전문가인 짐 스미스 영국 포츠머스대 교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Yeah, so it's treated wastewater, and so almost all of the radioactivity has been.
스미스 교수는 일본이 방류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처리된 폐수라며 따라서 거의 모든 방사능이 물에서 제거됐고 남은 것은 세슘과 스트론튬 그리고 삼중수소와 같은 아주 미량의 방사성 핵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연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핵종으로 태평양에는 이미 많은 양의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의 다른 자연 방사성 핵종들이 존재한다며 이들 핵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바닷물과 희석되기 때문에 방류 시 탐지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전력은 ALPS 정화 처리를 통해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의 경우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일본 규제의 기준치인 리터당 6만 베크렐의 40분의 1,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음용수 기준인 리터당 1만 베크렐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올리 하이노는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방류 안정성을 점검해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기술적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기구의 독립적 평가를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첫째, 일본은 삼중수소에 오염된 물을 점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라며 이 물에서 다른 방사성 핵종은 제거됐고 IAEA가 승인한 기준에 따르면 인간에게 허용할 수 없는 방사선 수준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사능 방류가 이런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IAEA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검증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사회가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런 독립적인 보고는 정치적 오염 없이 모든 IAEA 회원국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IAEA가 이날 현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수의 안정성을 단계별로 평가한 결과 이날 현지 시각으로 오후 6시 현재 처리 오염수의 방사선 양과 삼중수소 농도 등 데이터 6가지 모두 정상 범위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삼중수소 농도는 여전히 일본과 WHO 규제 기준보다 한참 낮은 리터당 206베크렐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방부가 생물학적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병원체와 독소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2023 생물학 방어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생물무기 위험을 제기하는 국가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아마도 전통적인 병원체와 독소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대 국가는 역사적으로 탄저병, 흑사병, 보툴리눔 독소를 비롯한 전염성이 높거나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추구해왔으며 적어도 한 국가, 즉 북한은 계속해서 이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는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작용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국가가 기존 방어를 무력화하면서 치명적인 위력을 가진 신종 독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생물무기 금지 협약을 위반해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란도 이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인민해방군의 독소 연구, 개발과 관련해 생물학적 위협으로서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생물무기 금지 협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은 유전공학, 정밀의학, 뇌과학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생물학을 새로운 전쟁 영역으로 불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생물학 방어 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35년까지 예상되는 생물학 위협을 평가하고 방어 전략을 기술했습니다. 보고서는 적성국의 생물학 무기 공격,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실험실 사고에 따른 병원균 유출 등을 다뤘습니다. 데버라 로젠블럼 국방부 핵 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는 23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열린 보고서 관련 토론회에서 현재 미국이 생물학 방어 분야에서 결정적 순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물학 무기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생물학 방어 태세 검토에서 서술한 중요한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Secretary of Defense charged the department with being prepared to operate in a biological threat environment and to support the national.
로젠블럼 차관보는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생물학적 위협 환경에서 작전할 준비를 갖추고 국내외에 국가 생물 방어 기업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생물학적 무기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며 전 세계 실험실의 생물학 안전과 보안을 극대화하는 회복력 있는 총 전력을 구비하려면 생물학 방어 태세 검토에서 서술한 중요한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생물방어초당적위원회의 아샤 조지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Russia and North Korea have active offensive biological weapons programs, and that China and Iran have programs of concern, I think is now how we're talking about it.
조지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북한은 공격적인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중국과 이란은 우려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4개 국가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해 주변 국가들이 방어 대책을 세우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물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을 시도할 수 있다며 확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생물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물방어 초당적 위원회는 전직 미 정부 고위 관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기구로 미국의 생물학적 위협 대응 역량과 체계를 점검하고 의회의 권고사항을 제안합니다.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살상 무기 WMD 대응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과의 연합훈련에서도 생물무기에 대응하는 도상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이나 논문으로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실제 시나리오를 겪어보면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training and exercising is important not just for US forces for the total force but for our allies and partners and doing that in an integrated way when we do joint exercises.
존슨 부차관보는 미군의 훈련과 연습뿐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 군대와 함께 통합된 방식으로 함께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토,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여전히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4월 공개한 2023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화학 작용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국가 차원의 공격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양의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생화학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및 재래식 무기 생산 기반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용도 과학 분야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거나 생화학 장비 및 자재를 조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의무에 의거해 북한의 활동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이 끼고 함경도는 흐리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29도입니다. 안주는 구름 많이 끼고 최저 20도, 최고 28도. 남포도 구름 끼고 최저 21도, 최고 29도. 신우주 구름 많고 최저 20도, 최고 29도. 강계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는 27도. 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29도입니다. 개성은 맑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는 30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19도, 최고 29도. 장진 구름 많고 최저 13도, 최고 23도. 해산 흐리고 최저 16도, 최고 24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20도, 최고는 28도. 평강 맑고 최저 17도, 최고는 28도. 청진 구름 많고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는 26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는 26도. 삼지연 흐리고 최저 11도, 최고는 20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 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약간 낮아져서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달 쿠데타를 일으킨 서아프리카 국가 니제르의 군부가 말리와 부르키나파소군의 자국 내 군사적 개입을 승인했습니다. 니제르 군부와 말리, 부르키나파소 외교수장들은 24일 니제르에서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니제르가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의 니제르 영토 개입을 니제르 군부 수장 압두라흐만의 티아니 장군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부르키나파소와 말리는 니제르 국민을 상대로 한 무력 개입에 대한 반대를 거듭 밝혀왔다며 무력 개입은 전쟁 선포로 간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리와 부르키나파소는 앞서 니제르 군부와 서아프리카 15개 나라 연합체인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간 대립과 관련해 니제르 군부에 대한 지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는 니제르 군부와의 협상에 실패할 경우 축출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의 복귀 등 니제르의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니제르의 군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아프리카연합 평화안보위원회도 지난 22일 니제르의 회원국 자격 정지를 선언하면서 바줌 대통령의 석방과 대통령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니제르에서는 지난달 26일 바줌 대통령실 경호원들 일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수도 니아메이의 대통령궁을 봉쇄하고 바줌 대통령을 억류한 데 이어 바줌 정부에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 학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 학살 6주년인 8월 25일 미국은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의 편에 서서 버마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정의와 책임을 추구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로힝야 난민들을 수용한 영내 국가들과 100만 명 가까운 로힝야족에게 쉴 곳과 피난처를 제공한 방글라데시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2017년 8월 군부의 폭력을 피해 방글라데시 등지로 탈출했으며 대부분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영내 다른 나라들을 돕기 위해 2017년 이후 21억 달러가 넘는 지원을 했으며 폭력으로 삶이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주도하는 단일 최대 기부국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얀마의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와 책임 실현에 전념하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포괄적이며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열망에서 미얀마인들과 계속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어제 중국의 남중국해 내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프라부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내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위반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국방 분야에서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력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영내 평화, 안보, 안정, 번영을 유지하겠다는 약속 등의 기본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헌신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올해로 수교 75주년을 맞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5일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의 사망과 관련한 배후설을 일축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프리고진 씨가 탑승했던 전용기 추락과 관련해 많은 추측들이 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 씨를 살해하도록 명령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이라면서 해당 사안은 사실의 근거에 다뤄질 필요가 있고 확인된 사실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리고진 씨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푸틴 대통령이 앞서 유전자 검사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공식 결과는 준비되는 대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연방항공청은 지난 23일 프리고진 씨가 탑승한 전용기가 추락해 프리고진 씨를 포함한 탑승자 10명이 전원 사망했다며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리고진 씨가 탑승했던 여객기가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해당 여객기의 추락이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는 어떤 정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 미 언론들은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해당 여객기가 기내 폭발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